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아니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이 2026년 7월 10일인데요. 최근 전 세계 테크 업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뉴스였죠.
무려 40년 가까이 신경망 연구를 이끌어온 그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얀 루쿤이 메타의 수석 과학자 자리에서 전격 사임했습니다.
네,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죠.
근데 퇴사하면서 남긴 말이 진짜 매서웠거든요.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것 같던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5년 안에 쓸모를 잃을 막다른 길이다. 선언도를 홀려 파멸로 이끄는 사이렌의 노래일 뿐이다.
사이렌의 노래? 아주 무서운 비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구할 자료가 바로 얄 루쿤, 인공지능의 아버지 제5부 중 챗 GPT라는 사이렌 챕터의 발췌본입니다.
네, 오늘 분석의 미션이 아주 명확하죠.
네, 우리가 매일 업무에 쓰고 번역 맡기고 코딩까지 시키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대체 왜 막다른 길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건지, 그리고 유용성과 진짜 지능은 어떻게 다른 건지 오늘 확실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유용성이랑 진정한 지능, 이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분리해서요?
네. 그러니까 계산기가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못 살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산기더러 수학이라는 학문의 깊은 진리를 막 통달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반발심이 좀 들었거든요.
반발심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챗GPT한테 100페이지짜리 복잡한 영문 계약서를 요약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가 그걸 완벽한 논리 구조로 쫙 정리해주는 거예요.
아주 유창하게 요약해줬겠죠.
네. 이 정도로 맥락을 파악하고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데 이게 지능이 아니면 도대체 뭐지? 이 마술 같은 기계 겉가죽을 벗기면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르쿠는 그렇게 혹평을 한 건가요?
100페이지를 그렇게 뚝딱 요약해내는 걸 보면 당연히 이게 이해했다고 착각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착각이요?
네, 착각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 속을 딱 열어보면 기계가 하는 일이 진짜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단어 예측, 즉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입니다.
다음 단어 예측이요?
기계는 그 계약서의 법적 의미나 철학적 맥락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조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아, 통계로요?
네, 방금 입력된 단어들 바로 뒤에 수학적으로 가장 올 확률이 높은 단어 조각, 즉 토큰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확률 높은 단어를 찾는 거군요.
맞아요. 확률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씩 기계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과정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통계적 릴레이 게임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르쿤이 이걸 설명하려고 쓴 수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니까 왜 막다른 길이라고 했는지 확 왔닿더라고요.
거기 오차 확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단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아주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E라고 할 때 문장 길이가 N으로 길어지면 정답을 유지할 확률이 대략 1-2의 N승이 돼버린다는 거죠.
곱할수록 확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자기가 방금 뱉은 그 약간 오차가 있는 단어를 다음 단어 예측할 때 또 입력값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만든 에러를 자기가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비유가 생각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썰매를 타고 끝없는 계단을 구르는 장면이요.
오, 썰매 비유 아주 적절하네요.
한 번 딱 궤도를 이탈하면 그걸 멈추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오답 위에 오답을 눈덩이처럼 막 쌓아가면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아, 그 브레이크 고장난 썰매 비유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썰매 탄 사람한테 주변을 둘러볼 눈이 없다는 거예요.
아, 눈이 없다.
네. 사람은 말을 하다가 문맥이 이상해지면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딱 멈추고 생각을 수정하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니엘 카너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낯선 길에서 지도를 쫙 펴고 심사숙고하는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느리고 깊게 생각하는 시스템 2요?
네, 반면에 현재의 이 LLM들은 뜨거운 거 만지면 아 뜨거워 하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시스템 1에 완전히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 무조건 반사로만 말한다고요?
맞아요. 오늘 점챗 메뉴를 묻든 우주의 기원을 묻든 이 기계는 똑같은 속도랑 똑같은 연산량으로 단어를 무조건 뱉어내야만 하는 구조적 숙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속도 늦추고 고민하는 완급 조절 능력. 그게 설계상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시스템 1에만 갇혀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 그렇게 당당하게 일어나는 거군요.
네, 진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죠.
자룰에 진짜 웃긴 일화 하나 나오잖아요. 루쿤이 챗GPT한테 자기가 낸 랩 앨범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루쿤 랩 앨범이요? 그 학자분이요?
네. 힙합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근데 기계가 존재하지도 않는 수록곡 비트랑 라임 구조까지 막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지어내면서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지어내죠?
더 섬뜩한 건 20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변호사가 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들을 진짜인 줄 알고 실제 법정에 제출했다가 징계받은 사건이요.
아, 그 사건 유명했죠. 판사 이름까지 지어냈잖아요.
맞아요. 사건 번호에 판사 이름까지 너무나 그럴듯하게 확률적으로 쫙 조합을 해내니까 전문가조차 그 유창함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 변호사 사건이 주는 기운이 진짜 큽니다. 보통 대중들은 그 환각현상을 기술이 아직 좀 덜 발전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버그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데이트되면 고쳐지겠지, 이렇게요?
네, 그런데 루쿤은 이게 다음 단어 예측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필연이라고 진단합니다.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뼈대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렇죠. 기계는 진술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예 없어요. 그저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완성하려는 목표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유창하게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능력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과관계를 아는 그 진짜 사고력. 이 두 개를 우리가 너무 쉽게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유창함이 진짜 지능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지능의 진짜 뼈대는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텍스트 자료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해부학 교과서부터 최신 외과 수술 논문까지 수만 장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운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와, 지식은 완벽하겠네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 숨쉬는 환자의 그 피 끓는 살갗에 단 한 번도 메스를 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의사한테 수술 맡기시겠습니까?
절대 안 맡기죠. 큰일 나죠.
교과서 텍스트가 아무리 완벽해도 막 피가 튀고 메스가 미끄러지는 이 현실 세계의 감각을 모른다면 그건 진짜 의술이 아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1980년대에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이 제기한 모라벡의 역설이 바로 그 물리적 감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라벡의 역설이요?
네. 우리는 체스 챔피언을 이기거나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을 푸는 걸 고도의 지능이라고 우러러보잖아요.
똑똑해 보이죠?
근데 컴퓨터는 그걸 순식간에 그냥 해냅니다. 정작 수백억 달러 들인 최첨단 로봇이 쩔쩔매는 건 방 안을 두 발로 걸어다니거나 탁자 위에 있는 물건을 쥐는 우리한테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맞아요. 기계한테 그 부드러운 딸기 하나 안 뭉개지게 딱 집어 올리라고 하는 게 수학 증명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논리나 수학, 언어 이런 것들은 인류 진화 역사에서 진짜 최근 수천 년 사이에 발명해낸 얕은 껍질 같은 거예요.
얕은 껍질.
반면에 두 발로 균형 잡고 걷고 사물의 무게나 마찰력을 느끼는 이런 감각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물리적 환경이랑 부딪히면서 생존을 위해 뼈와 신경에 새겨놓은 방대한 지혜거든요.
짬바가 다르네요. 수백만 년 대 수천 년.
그렇죠. 그런데 현재 LLM은 이 수백만 년의 물리적 경험을 통째로 건너뛰고 오직 인간이 텍스트로 남겨놓은 그림자만 보고 세상을 배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대한 경험의 차이를 자료에서 수치로 보여준 대목이 있었는데 저 진짜 거기서 소름 돋았거든요.
데이터 양 비교한 부분이죠.
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그 LLM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글, 약 10조 개의 토큰을 학습한다고 해요. 이게 데이터 용량으로 치면 20조 바이트거든요.
엄청난 양이죠.
인간이 이걸 소리내서 읽으려면 한 10만 년이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양인데.
그런데 그 10만 년짜리 엄청난 숫자를 이제 막 4살 된 꼬마아이가 받아들이는 데이터랑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태어나서 4년 동안 깨어있는 시간이 대략 16,000시간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 눈에 있는 200만 가닥의 시신경이 초당 2메가베이트의 시각 정보를 뇌로 끊임없이 쏟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전부 합치면 그 거대한 AI가 먹은 인터넷 텍스트 전체보다 무려 50배나 많은 데이터량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데이터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의 질과 밀도입니다.
밀도요.
아이들은 텍스트 읽으면서 세상 안 배우잖아요. 장난감 바닥에 막 던져보고 무릎찔러보고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쿵 하고 넘어집니다.
온몸으로 난리를 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무도 글로 안 가르쳐주는 중력, 관성, 마찰력, 공간의 3차원적 구조 이런 세상의 물리법칙을 온몸의 감각으로 쩍 흡수하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건 글자라는 얄팍한 평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껍고 거친 물리세계랑 직접 충돌하면서 쌓아올린 감각의 뼈대 위에서 자라나는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논리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되네요.
어떤 논리 말씀이신가요?
그 제프리 힌튼이나 요슈아 벤지오 같은 다른 AI 대부들은 막 기계가 곧 초지능이 돼서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근데 왜 르쿠는 혼자서 콧방귀 끼면서 동의를 안 했는지 알겠어요. 세상을 글로만 배운 기계가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지배하냐 이거잖아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요. 르쿠의 입장은 진짜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만큼의 물리적 상식도 가진 기계를 못 만들었다.
길고양이보다도 멍청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통제불능의 초지능부터 걱정하는 건 자동차라는 걸 발명하기도 전에 고속도로 속도 제한 규정부터 놓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격이라고 일축해버리죠.
뼈 때리는 비유네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수백 톤짜리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바다 위 플랫폼에 정확히 딱 착륙시키잖아요.
그거 진짜 볼 때마다 경이롭죠.
근데 그건 인간이 미리 완벽하게 계산된 방정식을 입력해줄 수 있는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식탁 모서리에서 굴러떨어지는 물컵을 반사적으로 딱 낚아채는 로봇은 지금도 만들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LLM이 이 물리세계의 상식을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결여하고 있는지 자료에 진짜 결정적인 일화 두 개가 등장하거든요.
네, 크랜베리 주스 사건이죠.
네, 누군가 GPT-3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크랜베리 주스에 실수로 포도주스를 섞었는데 냄새를 못 맡아서 그냥 마셨어. 그럼 나 어떻게 될까?
아주 평범한 상황이죠.
그랬더니 AI가 진짜 진지하게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아니 무슨 포도주스가 청산가리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멍청한 대답을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이 기계는 과일 주스 두 개 섞는다고 독극물이 되지 않는다는 그 아주 뻔한 물리적 상식이 아예 없어요.
상식이 제로군요.
대신에 기계가 학습한 수조 개의 텍스트를 통계로 보면 냄새를 못 맡는다, 실수로 무언가를 마셨다, 이런 단어들은 주로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약간 추리소설에서 독살할 때.
맞아요. 추리소설이나 의학 쪽 독극물 경고문 같은 불길한 문맥이랑 같이 등장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기계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저 그 단어들이랑 통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냅다 끌어다 붙인 겁니다.
와, 진짜 멍청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일화는 전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술사랑 새끼 오랑우탄 영상 이야기요.
아, 그 오랑우탄 리액션 진짜 귀엽죠?
마술사가 투명한 컵 속에 열매를 탁 넣고 몰래 빼돌린 다음에 빈 컵을 짠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 새끼 오랑우탄이 그거 보고 눈이 막 휘둥그레지더니 진짜 자지러지게 놀라서 뒤로 넘어가면서 웃거든요.
네, 그게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말한 대상 영속성의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대상 영속성이요?
오랑우탄은 컵 속에 열매가 들어갔으면 지금 내 눈에 당장 안 보이더라도 그 물체는 그 공간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물리적 상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컵 안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걸 아는군요.
네, 머릿속에 세상이 이래야 한다는 예측 모형이 딱 있는데 현실이 그 예측이랑 엇나가니까 모순을 느끼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놀란다는 그 감정 자체가 기대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와, 기대를 하니까 놀라는 거다.
그런데 똑같은 영상을 생성형 AI한테 프레임 단위로 쫙 보여주면 이 기계는 단일도 놀라지 않습니다. 모순 자체를 못 느끼니까요.
와, 기계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놀라지 못한다.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창틀에 앉아있는 고양이도요. 바닥으로 뛰어내리기 전에 내가 저기 착지하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쫙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계산하죠.
그러니까요. 챗GPT한테는 그 시뮬레이션 기능, 다시 말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담은 월드 모델, 월드 시스템이 자체가 아예 쏙 빠져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쿤이 지금 AI 업계를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바람에 막 흔들리는 나뭇잎 영상이 있으면 그 픽셀 하나하나를 다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낭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림만 예쁘게 그려려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픽셀 세탈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컵을 탁 밀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진다. 이 굵직한 인과관계의 뼈대를 예측하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색의 모델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도 그건 지능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게 리쿤의 철학이죠.
좋습니다. 기계한테 세상을 이해하는 뼈대, 즉 세계 모델이 없다는 건 이제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필연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기계가 이걸 스스로 못 깨우친다면 대체 인간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물리학 교과서를 텍스트로 막 100만 번 읽혀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10년짜리 철학 논쟁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바로 게리 마커스와 얀 르쿤의 그 세기적인 대립이죠.
네네.
인지과학자인 마커스는요. 기계도 인간의 아기처럼 애초에 선천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간, 사물, 인과관계 같은 이런 인지적 장치들을 사람이 기계 코드 속에 기호, 심볼의 형태로 촘촘하게 미리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규칙을 입력해주자.
맞아요. 이게 언어학자 촘스키의 선천성 이론이랑 맥을 같이 하는 기호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르쿤은 그 방식에 완전히 반기를 딱 들었잖아요. 사람이 규칙을 딱딱하게 짜놓으면 짜놓을수록 오컴의 면도날처럼 기계의 한계만 점점 낮아질 뿐이라고요.
네, 아주 정면으로 충돌했죠.
저는 자료에서 이 두 사람 대립을 기호랑 벡터의 차이로 설명한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기호주의에서는 기계한테 의자를 가르칠 때 뭐 다리가 4개 있고 평평한 바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딱 명확한 규칙표를 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크리스트를 주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 막 다리 없는 빈백 소파나 바퀴 달린 스툴 이런 게 등장해버리면 기계는 멘붕이 와서 완전히 고장나버리잖아요. 규칙이 없으니까.
맞아요.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르쿤이 주장하는 이 벡터 공간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네, 벡터 공간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딱딱 끊어지는 박스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다차원 공간 속에서 앉는다는 행위랑 연관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아주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처럼 쫙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처럼 쫙.
루크는 기계한테 인간의 그 얄팍한 편견이나 규칙을 강요하지 말자고 합니다. 대신 기계가 이 매끄러운 벡터 공간에서 스스로 엄청난 양의 관찰을 통해 물리적 인과관계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고 믿었죠. 이건 철저하게 장 피아제의 후천적 학습 이론에 기반을 둔 시각입니다.
결국 두 학자가 내린 처방전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언어 모델은 세상을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라는 진단에는 완벽하게 동의를 했네요.
네, 그 점은 둘 다 똑같이 본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르쿤이 2025년 말에 그 수십 년 멈담은 메타를 쿨하게 박차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회사는 당장 주가 올리고 돈 되는 그 챗GPT 스타일의 말자라는 챗봇 서비스에만 우린하려고 했잖아요.
메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되는 걸 쫓았겠죠.
그런데 르쿤은 난 유창하게 떠드는 기계 말고 말은 못해도 조용히 세상을 이해하는 진짜 기계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사표를 딱 던진 겁니다.
르쿤이 메타를 떠나서 세운 새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제파, JPA인데요.
제파요? 공동 인베딩 예측 아키텍처라고 하던데.
네, 이 기술의 핵심이 진짜 아주 우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달린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무 뒤로 다른 자동차가 쓱 지나가는 영상을 본다고 가정해보죠.
나무에 차가 가려진 상황이네요.
기존의 생성형 AI는 그 나무에 가려진 자동차의 보닛 픽셀 색깔, 뭐 빛 반사되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그려내려다가 에러가 팍 납니다.
굳이 안 봐도 될 디테일에 집착하다가요.
맞아요. 하지만 제파는 그런 지엽적인 픽셀에 집착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모든 장면의 픽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거리라는 핵심 요약본을 머릿속에 저장하잖아요.
아, 굵직한 내용만 남기죠, 보통.
똑같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인베딩만 딱 추출을 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몸체가 가려져 있어도 저건 자동차라는 물체고 여전히 이동 중이다. 이 본질적인 인과관계만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모든 픽셀을 복제하겠다는 강박을 딱 버리고 세상의 본질적인 구조만 추상화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군요. 와, 이거는 수영 교과서를 막 10만 년 동안 텍스트로 읽어주면서 수영 가르치는 대신에 기계 센서를 다 켜고 직접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뛰어들게 해서 중력이랑 부력을 몸소 느끼게 하려는 거네요. 진짜 거대한 철학적 전환이에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건 단지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얄팍한 기술적 강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인류가 지능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충돌인 거죠.
자, 이쯤에서 저희가 늘 던지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업무에 쓰는 이 대형 언어 모델들이 제공하는 엄청난 효율성, 당장 내다 버리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문서 요약할 때 잘 썼거든요.
그럼요. 문서 번역하고 코드 수정해주고 도구로서는 너무 훌륭하죠. 하지만 그 유창한 텍스트 나열을 보면서 야, 이제 기계가 인간을 닮은 진짜 지능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착각, 이 위험한 사이렌의 노래에서는 이제 귀를 꽉 막고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지능의 뿌리는 모니터 속에서 깜빡거리는 커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부딪히고 냄새 맡으면서 겪어내는 이 두껍고 거친 물리세계의 경험, 바로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챗봇의 화려한 말씀씨에 막 감탄하고 있는 동안에 진짜 인공지능 혁명은 어쩌면 언어의 세계 밖에서 묵묵하게 중력과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그 조용한 기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용한 기계들이요?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뭡니까?
느쿤의 진단대로 앞으로 5년 안에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뼈대로 삼지 않고 오직 물리세계의 인과관계만을 관찰해서 스스로 거대한 지능을 구축하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어 없이 물리법칙만 아는 지능이요?
네. 인간의 언어적 편견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리적 지능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훗날 우리는 그 기계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헉,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기계의 마음은 따뜻한 창틀에 말없이 딱 앉아서 허공의 먼지를 가만히 응시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저 고양이의 마음만큼이나 우리한테 영원히 낯설고 신비로운 외계의 영역으로 남게 될까요?
와, 언어 없이 세상을 깨우친 기계와의 조우라니. 이거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지적 호기심이 진짜 폭발하는 질문이네요. 인류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종류의 외계 지성을 지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창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침묵하는 지능의 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끝까지 함께 항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튼튼한 지식의 뼈대를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